이맘때쯤 되면 우리 미국 교회들은 조금 이렇게 크고 이제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교회들은 이게 뭐 이제 무대 장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화려하게 하는데 저는 뭐 교회가 작아서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고요. 제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최대한 도로 성탄절 분위기를 낸다고 한게 빨간 넥타이 맨거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얼굴에다가 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이 강단이 꽉 차가지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멋쩍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가만히 조신하게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창세기 설교를 마치고 12월 22일이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설교 시리즈를 하자니 이게 좀 많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성탄절 설교를 하자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몇년 전에, 조금 오래됐어요. 몇년 전에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처럼 설교 시리즈 하나가 끝났고 참 어설프게 몇 주가 남아 있어서 성탄절 설교를 이렇게 몇 주를 연거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 주제를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정했었어요. Christ-centered Christma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3주인가 4주를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 주일과 물론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우리는 성탄절 당일날도 예배가 있는데요. 성탄절 당일날까지의 그 설교 시리즈를 그 Christ-centered Christmas, 그리스도 중심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주제와 연결을 시켜서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의 그 성탄절 설교 시리즈를 제목을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뭔가면 약한 자들, 정말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약한 자들이라는 큰 주제를 잡았고 그리고 네 번의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은 그렇게 놓고 보면 잘못 생각하면 성탄절과는 맞지 않는 구절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과 굳이 연결을 시켜서 고린도전서 1장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저기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아무런 깊은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다가 보면, 받을 선물을 생각하면 기대가 크고, 설레고, 줄 선물을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 차고, 이게 성탄절이에요.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한테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아들내미는 오늘 요번 크리스마스 때 뭐를 해줄까, 요 생각하면 설레요. 근데 반면에 누군가가 선물을 해줄 걸 생각을 하면 주머니 사정이 두둑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욕할 뻔했어요.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은 목록을 쫙 만들어요. 목록을 만들어서 100달러 선물을 받을 사람 그룹, 75달러 그룹, 50달러 그룹,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런데 안 하면 찝찝하고 그래서 5달러짜리. 그냥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누면서 근심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탄절 시즌이 됐을 때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동안 교회에서는 예수님 탄생한 날을 3월달로 지켰던 적이 교회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3월달이라고 생각하고 3월달을 지켰던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12월 25일로 돌아왔고 12월 25일로 돌아오면서 상업주의, 커머셜리즘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대목 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대목 준비 잘 됐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장사 준비를 하고 물건도 더 많이 사다 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목을 보는 것보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아니, 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참 슬픈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탄 종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선냄비 이렇게 두들기고 있어요. 이렇게 종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성탄절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라스베가스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난 오랫동안 거의 이맘때쯤 저희가 도네이션을 하거나 물건을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선물 박스, 신발 박스, 사랑의 신발 박스라고 하는 그런 일도 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약한 200명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곳에 아주 작은 거지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에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에서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택하게 되었던 건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분들은 이미 듣고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곳에는 그 도시 자체가 돈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주 커다란 신전을 섬기고 있고, 그 신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사제들이 이제 옳지 못한 행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간음죄가 그냥 그곳에 가득 차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 직업을 갖고 있고 장사하고 그러다가 교회 들어와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듣고 이제 마음이 너무 상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야단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다 같이 그 제목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책망하듯이 하는 편지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는 잘난 척 하지 말아라예요. 잘난 척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고맙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27절에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자칭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무엇이? 복음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즉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을 때 당시,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정치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를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놓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약한 사람, 아무리 약하지만 그 약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무슨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유대 땅,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틴 그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권력으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총독이잖아요. 빌라도잖아요. 그 로마 총독이에요.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이 가장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혹은 공회원, 공회원에 있는 그 회원들, 의원들, 그런 사람들, 혹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율법에 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장 미련한 것 같은 사람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먼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성탄절 즉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를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가 제일 강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먼저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해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 성탄의 이야기, 즉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먼저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목이 성탄 이야기에서 약하지만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롯도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어떨까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정말 생각 외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구절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12구절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동방박사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목자는 어떨까요? 목자는 당시에 뭐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목자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목자는 당시에 그 신분상에 있어서 사회 계급에 있어서 저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렇게 예를 들잖아요.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백정과 같은 아주 낮은 신분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12구절을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두 주 후에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 이야기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일지도 몰라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분에 관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잊혀져 있어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설교 중에 예화로 들 때 아 그런 사람도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달랑 세 구절밖에 할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요. 이 사람은 과부예요. 오랫동안 과부로 지냈던 사람이고 나이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상상이 되십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석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탄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작은 자예요. 굉장히 연약한 자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의 이름도 잊혀질 때가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과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 퀴즈 문제를 내면 사실 맞추기 어려울 거려, 잘 못 맞출 거려. 왜냐하면 많이 잊혀져 가니까. 이거는 견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교회 와서도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던 김은일 목사님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지금 총장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 목사님에게는 남매가 있는데 아들과 딸이에요. 남매가 있는데 이 두 자녀의 이름이 시므온 그리고 안나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남자와 여자를 그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정도로 그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대단히 중요한 여인입니다. 작아요. 연약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7년을 살았어요. 근데 당시에 일찍 결혼을 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아마 나이가 많아 봐야 남편이 돌아갔을 때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 봐야 30세가 채 안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84세가 되는 동안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을 보니까 어쩌면 과부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언지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가 만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보니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메시아가 어떤 일을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메시아가 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왜 오셔야 하는지, 이 땅에 메시아를 왜 메시아를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유추해낼 수 있는가 하면 이 단어 하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아,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게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성경들을 많이 안 갖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 2장 38절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으시고 거기에 단어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시든가 밑줄을 거십시오.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입니다. 이 3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곧바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이것이 속량이다 라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아주 일찍이 과부가 되었고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어느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105살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바라고 있었던, 이 안나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구원자의 오심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오셨다 가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언어는 잘 모르지만 이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redemption이라고 했을 때에 보통 접두사, 접두어, 그 프리픽스가 re라고 나오면 re가 붙이면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buy back, 다시 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전당포. 전당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정말 힘들어서 뭐 전당포 가기 좋아하시는 분 이 자리에 없잖아요. 하기는 전당포에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가서 사러 가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내 물건 갖고 가서 팔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거 한 석 달 만에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석 달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를 생각하고 가서 뭐 시계를 맡긴다든가 자동차를 맡긴다든가 결혼 반지를 맡긴다든가 그리고 맡기고 와요.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를 받아 갖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시계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시계가 전당포에 갖고 가서 맡겼어요. 그리고 돈을 1,000달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굉장히 비싼 시계예요, 여러분. 1,000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계의 실제 값어치는 1,000달러 이상일까요? 1,000달러 미칠까요? 이상이죠. 최소한 곱빼기예요. 최소한 곱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1,000달러를 갖고 와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시계 없어도 돼. 이러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약간 헷가닥하기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000달러 플러스 일정 비율의 이자를 빨리 계산을 해서 빨리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1,000달러 이상 되는 내 시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것이 속량이에요. 다시 사가지고 오는 것을 속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라틴어의 의미로는 어떤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또 법적인 용어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파산 선고, bankruptcy 하는 거. 뭐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9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을 보면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도 bankruptcy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bankruptcy를 한다는 말은 빚이 너무너무 많이 져가지고 내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판사에게 가는 겁니다. 코트에 가는 겁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나 정말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판사가 그 모든 자료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된다. 세 번만 두들겨주면 그러면 나는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빚더미에서 해방된 거죠. 그것이 속량입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웨이브 해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당시에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그 시대 배경으로 가면 어떤 때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노예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 2000년 전에는 노예를 사고 팔고도 그랬잖아요. 뭐 하긴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 노예를 이제 사고 파는 그 시장에 가서 주인이 가서 한 노예를 보고 아 나 저거 사갈 거예요. 뭐 저 사람이라고도 안 그러죠. 저거 사갖고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면서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는가 하면 시장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느 시장인가 하면 노예시장인 거죠. 노예시장에서 건져내서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주인이 좋았을 때에는 좋을 때에는 속량을 시켜주기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유하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구약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 집에서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몸을 갖다 드리는 거죠. 대신 빚 대신 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희년이 되면 그 종이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들의 신분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였는가 하면 죄의 노예였고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예 시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뱅크럽시를 한 거예요.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저히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종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buy out 해주지 않거나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죄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redeemed 되었다,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죄값, 나의 몸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redeemed 된 거예요. 구속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도 나의 것을 짊어질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나의 죄값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값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 나의 죄값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속함이에요. 영어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ransom이라고 되어 있는데 knowing that you were ransomed. 이 ransomed라고 하는 말은 몸값입니다. 납치범이 우리 아기를 납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괴해 갔어요. 그래서 몸값을 주면 아예 주겠다, 돌려주겠다고 그러죠. 그 몸값, 그게 ransom이에요. 너희들이 알아라. 무엇을 아는가 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You were ransomed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접 몸값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몸값이 은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It is all because of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죄의 짐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죄의 짐을 벗어줄 사람이 없어요. 벗겨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쉴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물 받았습니다. 더 아멘 할렐루야. So what? 그 다음에 뭔데요? 그 다음에 뭔데요? 무슨 얘기 하실래요? 세상 사람들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의 대통령이 뭐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안 들어 하는지 상관없어요. 정치적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가지고 오겠다. 다시 가지고 오겠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지금도 대기업에서는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이 손님들한테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수당할까봐, 고소당할까봐, 종교적인 이슈로 걸고 넘어가니까. 하지만 손님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 지나자마자 코스코 뭐 마켓 다니면서 돈 내고 나올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좋은 날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선물 준비해 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선물 준비해 줄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Christ is born,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ransom, 나의 몸값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아, 이 찬송가 우리 한글 찬송가에도 번역이 돼서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 옛날 거라도 이게 있으면 여러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길지만 한 절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은이나 금이 나를 속량할 수 없네. 부함이나 땅이 내 영혼을 구할 수 없네.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근거요. 구세주의 죽음이 나의 모든 것이라.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구속받았네. 그러나 은으로가 아니라. 나는 속량받았네. 그러나 금으로가 아니다. 대속해 주셨네. 예수의 보혈로 위대하신 사랑의 대가로. I am redeemed. I am redeemed. But with silver. Nor gold.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I am redeemed by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대속받았습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들의 성탄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나가 중요한 것은 이 안나가 연약하고 과부였고 정말 당시에는 여자 그러면 호족에도 못 올라가고 인구조사할 때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량,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속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즐기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 즐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